좋은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토대로 네 번의 어느 때까지라는 물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신뢰했던 사람들, 특별히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신 적도 있으신가요? 하나님께로부터나 혹은 사람에게서라도 버림받았던 것 같은 느낌은 그 누구도 기억하고 싶지 않겠죠. 다윗 왕이 저술한 이 시편 13장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 및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이 느꼈던 때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느낄 때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지에 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13장을 적었던 당시 그는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낙담했으며 또 지쳐 있었습니다. 이 시편은 그가 여러 해 동안 사울 왕의 추격을 받던 시절이거나 혹은 또 다른 적 블레셋 사람들의 추격을 피해 그가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던 시기에 쓰여졌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든지 다윗은 절망적 상황에서 심각한 육체적 위험에 빠져 있었고 고립감과 두려움, 버려진 느낌 등으로 위축되고 낙망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쫓는 적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노력을 강구했었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기도들을 이 시편 13장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상황들을 겪으며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만 같이 느꼈습니다. 항상 도망자 신세에 쉴 새 없이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는 말이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던 다윗은 참으로 무서웠을 것입니다. 자신을 노리고 있던 사냥꾼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다윗은 그가 어딘가에 숨어서 자신을 지켜보다 기회만 되면 자신을 덮칠 것이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렇게는 단 하루, 아니 1분도 더 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렸던 다윗은 그러한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고 두려웠으며 걱정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좌절과 절망, 자포자기로 가장 밑바닥 심정에 다다랐을 때 바로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의 막다른 궁지는 하나님께라는 기회라는 말이 있고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도움을 청할 어떤 곳도 찾지 못할 때, 혼란스럽고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하지만 어떻게든 문제를 타개해야 할 때,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뒤에야 마침내 우리는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말씀을 더 전개하기 앞서 먼저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밖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벌어졌다고 느끼지만 결국 하나님도 자신들을 저버렸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들은 그 누구도 자신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도 거절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홀로 버려두고 떠나셨다고 느끼고 그래서 외롭다고 느낍니다. 다음으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이 느낌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나 문헌들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경험하지도 않고 겪어서도 안 된다고 배웠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느낌이나 침울함 등은 믿는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라 배웠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여유롭고 풍요하게 또 기쁘고 건강하고 승리하는 삶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믿음의 형제들이 그들의 구원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거나 혹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등의 판을 받을까 염려해서 스스로에게 드는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부인하거나 타인과 나누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으면 부자가 될 것이라는 식의 약속을 절대 하신 적이 없으시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평화롭고 문제없이 건강할 것이라고는 절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것을 기대하고 기독교를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릇된 복음에 귀 기울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 혹은 믿음의 동료들부터 버림받은 느낌 혹은 심지어 우울증을 겪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편을 통해 이에 대한 다윗의 본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묘사한 바로 그 다윗이 이러한 감정을 용기 있게 꺼내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고 느꼈고 우울감과 좌절을 겪었고 이를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경험을 통해 그가 어떻게 두려움, 절망, 좌절감 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네 번의 어느 때까지라는 제목을 따라서 시편 13편을 본문으로 다음의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버림받은 느낌에 대해 알아볼 텐데 다윗이 겪은 버려진 느낌, 비참함 등이 본문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는 것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본문 3,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향한 신뢰 회복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본문 5, 6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안점인 다윗이 겪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듯한 느낌, 비참함, 낙심함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정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이 두 가지 기절들로부터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이라 강력히 느끼며 괴로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두 기절에서 네 번이나 반복되며 중요하게 사용된 어느 때까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이를 네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자신이 어느 정도 지속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고군분투해 온 것을 알리고 있고 아마도 이것이 다윗이 버림받은 느낌과 비참함을 느끼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짧은 기간 동안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그것이 인간관계, 사회생활, 사업, 학업, 시험, 혹은 심지어 성도 간의 교제에서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과 같은 경험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당황할지 모르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죠? 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기간 동안이라면 우리는 인내하려 애쓰고 하나님의 침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며 또 여전히 그가 어디선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또 그의 때가 이르면 그의 뜻에 따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장기간이라고 한다면 몇 주, 몇 달을 넘어서 심지어 몇 년이라는 특히 고통의 시간에 놓여 위로와 안식이 필사적인 때가 되면 우리는 본문 1절에 다윗이 그러했던 영원히? 라고 묻게 됩니다. 이대로 영원히 계속될 건가요? 라고 말이죠. 왜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절 잊으신 건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나요? 등의 물음과 더불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수고와 버림받은 느낌이 끝나는 날이 오기는 하는 것인지 의문하게 됩니다. 이 기나긴 고통의 터널 안에서 다윗은 어떤 생각들을 했습니까? 본문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다윗의 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잊으시나이까 해서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로 또 이후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고 했고 마침내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은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절망에 빠져 두려움에 떨고 있던 다윗의 마음속에서 그날은 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현재 상황을 볼 때 자신의 대관식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사악한 일을 범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해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선하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돕지도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꼈습니다. 다윗은 그의 적들이 하는 일 때문에 정말이지 괴로웠습니다. 사실 그는 주님께서 그를 돕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더욱 근심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먼저 1절에서 언제까지인지를 묻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요. 그는 또 영원히 그러하시겠냐고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이 간구하는 바를 영원히 잊으신 것은 아닌지 물었던 것입니다. 1절을 풀어보면 쉽게 풀어보면 제발 하나님 제가 당신께 줄곧 도움을 간청해 왔는데 어쩌면 당신은 여전히 절 돕지 않으셨어요? 절 잊으신 건가요? 이렇게 영원히 계속된단 말인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서 다윗은 어느 때까지냐고 또 두 번째로 묻습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냐이까 라고요. 여기서 다윗은 한 발짝 더 나간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 단순히 잊혀진 것 이상을 뜻합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이 단순히 잊으신 것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여겼고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이 거둬지고 축복과 호의가 그친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들에게 최악의 일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의 얼굴을 가리신 듯 우리가 그와 교통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영적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 처음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영적 승리를 얻은 느낌을 받고 점차 성숙해 갑니다. 하지만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영적 슬럼프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과거 죄들 때문에 나를 벌하시는 건가? 그가 나를 버리셨나? 영원히?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또 다른 영역은 바로 우리 교회 사역에서 일어납니다. 처음에 우리들은 영적이지요. 열정적이지요. 우리는 성경 공부, 교재 모임, 선교, 집행부 등에 깊이 관여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과정의 책임들, 학업 및 사회 경제적 의무들이 점차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멈춘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영적 문제와 특히 이러한 교회의 사역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우리에게서 거두신 것일까요?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축복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압도되어 그를 잊은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 다른 영역은 우리의 일입니다. 일을 시작한 초반에 우리는 급성장과 성공 과도를 달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성공과 번영은 더디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부어주신 그의 축복을 거두신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의 축복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일에 실증이 났거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선택들에서 고려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경영함에 있어 하나님께 더 이상 우리의 수장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신 듯한 또 다른 영역은 바로 우리 가족관계입니다. 쉬는 초기의 행복한 시간은 성격 차이, 육아, 건강 문제, 자녀들의 반항 등으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스트레스들로 대체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고 버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으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잊어버리고 그를 버린 것이지요. 그가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지 못하신 것입니다. 본문 1, 2절에서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리시고 버리셨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 번째로 어느 때까지냐고 묻습니다. 그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마음이 심히 번민되었습니다. 2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처럼 다윗은 2절 전반부에서 묻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이를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각을 통해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어둡고 끔찍한 부정적 생각들을 안고 있었고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버림받았다고 느꼈고 따라서 외로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가 그의 적과 그에 대한 위협들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도를 생각해 보았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경우의 수들 말이지요. 불행히도 그에게 든 많은 생각과 옵션들 중에서 그가 만족할 만한 답은 찾을 수 없었기에 그는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탄식하며 묻습니다. 그는 매우 지쳐 있었고 슬프고 또 침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실패들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우리를 더 깊은 우울함의 수렁에 빠져들게 합니다. 우울증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알아보지 않았거나 우울증 관리와 연관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다시 정상의 평범한 상태로 돌아오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과거의 축복에 대해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혹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안정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악마의 영향을 받았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는 것이라 생각해서 안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의 영적 침체의 모든 이유 중 가장 근본 이유는 기질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기질적으로 우울증을 앓을 수 있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우울증을 완치시켜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상태를 진단함에 있어서 분명히 무게를 두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 신체적 이유들이 어둡고 부정적인 불안한 생각과 감정들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질병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찰스 하던 스펄전은 심각한 우울증과 급성 통풍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통풍 발병은 그에게 매우 고통스러웠고 이 통풍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전신의 에너지가 고갈되었기에 그는 우울증 또한 겪었습니다. 이 경우 신체적 고통이 먼저 해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모든 형태의 피로, 질병 및 스트레스도 우울증의 원인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울음을 멈추지 않아서 벌써 며칠째 잠을 설친 엄마는 피곤하고 지쳐서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 놓은 이 엄마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 엄마가 편안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 아기의 울음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물리적 원인은 노력을 쏟은 뒤 찾아온 의기소침함입니다. 엘리야가 갈매산에서 바알 제사장들을 대항해 큰 승리를 거둔 뒤에 겪었던 영적 침체가 좋은 예가 됩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매우 침울해졌고 자신이 이스라엘에 남은 단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커다란 성취 후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휴식과 영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곧 그것을 그에게 공급하신 뒤에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다고 느꼈고 또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끼게 되면서 그의 영적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2절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어느 때까지인지 물었습니다. 2절 후반부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아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만큼 다 했어요. 이건 정말 너무해요.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요. 내 적들이 승승장구한다고요. 라고요. 그는 감정적으로 깊은 골짜기에 빠졌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적들이 상대할 힘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그는 물었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사울 왕이 우세한 것처럼 보였고 그가 승리를 차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왕국의 자원과 병력을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닌 다윗을 해하고 그를 잡으라는 데 쏟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다윗은 정말이지 그의 적으로 인해 지쳤었기도 했지만 더욱더 그를 근심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쓰인 원수라는 단어가 반드시 한 개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아마도 여기서 그것은 사울왕을 비롯해 그의 군대까지 포함한 많은 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박해는 8년 내지 9년 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언제쯤 끝이 날지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죠.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사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적어도 하나의 영적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지요. 이 영적 원수는 사람의 모습을 한 육적인 원수들보다 더욱 사악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에 대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기자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우는 사자는 우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사탄에 관해 말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악마는 우리의 영혼의 적입니다. 그는 우리의 기질과 신체적 조건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한 그 악마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악한 기질들을 잘 다스리는 대신에 그 기질들이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도록 우리를 내어줘버리게 만듭니다. 마귀가 영적 침체를 낳는 방법들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의 존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를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 마귀를 하여금 우리 삶을 좌우하도록 두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다고 느꼈고 그런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깊은 우울에 빠졌고 적들이 자신을 대적해 승리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감정은 밑바닥을 쳤습니다. 그는 영적 침대에서 침체에서 벗어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자신의 삶의 원천이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제 다 함께 본문 3절 4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확실히 감정적으로 격양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원수가 자신을 죽일까 너무 두려워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수면과 휴식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양질의 수면과 휴식 없이는 그가 올바르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성을 찾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우울한 감정이 얼마나 심각하든지 간에 항상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버려진다는 것은 버리는 주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그 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 또한 다윗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즉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의 우울증이 아주 심각한 상태일지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의 굴레에 갇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잘 헤쳐나올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버림받은 느낌이 있다면 꾸준히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의 다윗은 세 가지 간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간구는 생각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구했던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눈을 자신에게서 떼지 마시고 자신을 살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이라 느꼈기 때문에 그는 두 번째로 응답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과 더불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격려 또한 보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느꼈고 그의 적들이 그를 점령했다고 느꼈습니다. 다윗은 그의 적들이 결국에 자신을 죽이게 될 것이라 느꼈고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 세 번째 간구를 드렸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시는 것, 즉 다윗의 눈을 밝히시는 것이 그의 세 번째 간구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육간에 온전히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밝히지 않으신다면 그는 자신이 사망의 잠을 자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버트 반즈의 말에 따르면 이 말은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으로 보아 곧 잠이 덮쳐올 텐데 만약 자신의 눈이 밝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어둠, 즉 깊고 근원적인 잠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하시고 회복시키지 않으신다면 다윗은 죽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자신이 죽음을 맞을 뿐 아니라 본문 4절의 일이 발생하실 것이라고 염려했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적들은 그들이 승리했고 다윗을 이겼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를 괴롭히던 그의 적들이 굳건한 믿음에서 흔들리는 그를 보면서 기뻐하기를, 즉 승리를 외치게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믿음에 주저했다면 그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큰 공경에 처했을 것입니다. 또 그의 적들이 기뻐했겠지요. 이 원수들의 기쁨은 다만 다윗을 대적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 또한 대적한 것이기에 그는 그 원수들이 승리하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리셨고 또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깊은 우울에 빠졌고 그의 적들이 자신을 이겼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적 회복이 필요했기에 그는 자신의 삶의 원천이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의 영과 육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첫 번째 자신을 죽음에서 구하시고 두 번째 그의 적들이 승리를 자랑하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깊은 슬픔의 터널을 지나온 뒤 마침내 다윗은 기도하기를 계속하며 마침내 안정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놀라운 믿음과 신뢰를 회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본문 5, 6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마침내 다윗의 신나는 영혼에 진정한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이 시편 13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또 개입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 5절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신뢰하기를 언제까지나 계속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확신과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구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과 같은 미래의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사울 왕이 왕좌를 잃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 또는 다윗 편의 선자들을 보내어 그를 도우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다윗이 처한 현 상황으로부터 건져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낙심의 끝에서 그토록 빨리 기쁨까지 옮겨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로 직전까지 울부짖다가 한순간에 기뻐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어떤 상담과도 복지사도 정신과 의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비밀은 바로 그전 기절들인 3절과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그의 눈을 자신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필요한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비 혹은 변치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절대 없어지지 않죠. 이사야 63장 9절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앞에 보니 현실과 세상 이치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당장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을지라도 그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변치 않으시듯 그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도 불변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을 의지했습니다. 기뻐함으로 다윗이 본문 6절을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직면하고 있던 상황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당장 변한 것이 있었습니까? 다윗편의 사람들이 그를 도우러 왔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기를 그만두었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호하고 구해주셨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다윗은 기뻐했고 6절 초반부처럼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말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것과 자신에게 언제나 자비로우셨던 것을 깨닫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을 믿음으로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은덕을 베푸심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6절 후반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기서 이 구절은 영어 성경에서 과거형의 시제로 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불안한 상황이 변화되는 순간이 올 것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찬송한 합당한 이유였습니다. 다윗이 은덕을 베푸신다고 표현한 것은 알버트 반지의 말을 인용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절과 호의를 보여주셨고 따라서 이는 그의 감사와 찬송의 근본 태도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비록 그것이 낭만과 슬픔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그것은 기쁨으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경험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서 우리 또한 반드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친절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문제를 헤쳐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시편 13편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다윗이 충직하고 경건한 자들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다고 느꼈고 이어서 그가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고 그의 적들이 자신을 이긴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는 이 영적 침체를 뚫고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느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에 그는 자신의 공급처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다윗의 신령한 영혼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올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며 해로움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로 송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두려움, 낭망을 뚫고 하나님께 돌아와 도움을 구하고 온전히 그를 신뢰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어려움과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다윗을 떠올리고 또 다윗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로 향한다면 그가 우리를 그 시련과 시험에서도 평안, 기쁨, 승리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을 통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다윗이 어떻게 그의 스트레스와 좌절, 두려움, 낭망을 극복하고 그의 걱정과 염려를 모두 아버지께 맡겼는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시험과 고난을 지날 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